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느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맨 마지막에 마무리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앞부분에 두 마무리글로 써놓았고 그 뒤에는 로마서 서신과 관련해서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이 두 가지 결론 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다시 이제 크게 보면 세수로 작은 세 개의 단락이 들어있는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의 앞부분에서는 자신이 여지껏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 사역한 것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이 22절에서 29절은 앞으로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려고 하는지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바울의 과거의 삶에 대한 것이었다면 지금 이 부분은 바울의 미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계획을 여러 번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가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서반아로 오늘날 스페인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는데 두 가지 목적을 24절에 보면 설명을 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 성도들과 사귀고 이런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로마서 내용만 놓고 보면 로마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은 온전한 교회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신앙 수준이 좀 약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고 있지 못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는데 그래도 바울이 그들과 사귀고 이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제가 서반아를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에서 좀 후원해주고 거기로 보내는데 이제 도움을 좀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것도 참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교회에 자기가 설립했던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선교 사역할 때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세웠거나 목회한 교회도 아닌데도 내가 서반으로 갈 때 너희를 거쳐갈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참 어찌 보면 좀 독특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를 가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그럼 현재는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려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닥쳐와가지고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주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한 것,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게 그 두 번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맞다 아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여하튼 현재는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이 내용이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했기 때문에 그걸 들고 가는데, 참 이걸 보면 사실 요 부분만 가지고도 한 시간 내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나 아가야 사람들은 과연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별로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제 구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얼마 안 됐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과 견주어 보면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에 있던 교회들은 훨씬 더 역사 전통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과 견주었을 때 그리 오래된 교회도 아니고, 너희들과 견주었을 때 숫자가 많거나 넉넉한 사람들이 사는 교회도 아니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은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헌금해라 이겁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해라 이런 목적으로 과연 이 이야기를 썼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반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너희들도 헌금을 하고 같이 동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런 목적으로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내용에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역시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게 당연한 일이고 또 참 어찌 보면 가장 기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부끄럽고 또 스스로 회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어디가 있는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돕는 곳은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또 우리도 역사와 전통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나 아가야에 있던 그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참 인상 깊게 읽었던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뭐 기독신문인가 어디 나왔던 기사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어떤 분이 아는 이제 후배인가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설립 예배 드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설립 예배를 참석을 해서 이렇게 갔으니까 또 빈손으로 안 가고 조그마한 개척교회 시작하니까 헌금을 이제 들고 간 거죠. 그래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보니까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강대상 뒤쪽에 이제 커튼을 치고 그 커튼 뒤쪽에서 이제 목사님이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강대상 뒤쪽에다가 살림방을 하나 해놓은 거죠. 애들 데리고 이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헌금을 하고 이제 얼마든 잘 버텨라 지내라 하고서는 다 사람들이 갔는데 이제 헌금함을 열은 거예요. 헌금함을 열고 돈을 다 헌금을 다 꺼내서 계산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얼마나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계산해본다 막 세더니만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띄어내더래요. 그래서 왜 이걸 그 돈을 띄느냐 그랬더니, 아, 저 시골에 아는 동기 목사가 교회를 하는데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거기다가 헌금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네가 라면 사먹기도 지금 힘들 판인데 지금 설립 예배 드리고 들어온 헌금을 시골 있는 교회에다가 띄어가지고 헌금할 처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련하더라고요. 우리도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교회들도 있는데 어떻게든 돕고 또 헌금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지 않나. 참 마음이 부담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부담을 훨씬 더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인지 철판을 깔고 그 위에다 고무판까지 깔아서 그런지 여하튼 참 그래요. 이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한 이야기를 지금 여하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돕는, 성도는 또 다른 성도들을 돕는 그런 모습이 돼야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맨 마지막 28절 29절에 보면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 전달하는 것 이 일을 마치고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는 게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방으로 가리라. 다시 또 한번 이야기하죠. 로마에 들렀다가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29절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사실 바울이 무슨 뭐 돈을 많이 가지고 가거나 뭐 대단한 걸 선물을 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혈을 다신 혼자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서 또 로마 교회에 신세를 주고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선포를 하죠. 내가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복음을 들고 가니까 말씀을 들고 가니까 그게 아마 로마 교회에 충만한 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짧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앞부분에 우리가 보았던 여지껏 살았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면서 여지껏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나는 그저 사용되는 도구로 세 번째는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여지껏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 그게 바울이 현재 갖고 있는 계획인 거예요. 어찌 보면 여지껏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선교 사역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 위임 목사로 가서 내가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살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가질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여지껏 살고 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지껏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의 수단과 방법과 통로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너희들에게 충만한 복을 전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삶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지껏 살았던 것과 똑같이 앞으로도 살면 되는가? 아니면 여지껏 살았던 것과는 다르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에 대한 이제 적용인데요. 아마 이 본문을 읽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뭐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이나 오래 다닌 사람들이나 직분 없는 사람들이나 직분자들이나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적용하라 그러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 삶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삶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한 10년 동안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해야지. 지금은 쉬고 있지만. 그래서 10년 동안 하루에 한 편의 설교를 완성된 원고로 써서 그래서 10년 동안 하면 66권 전체에 대한 설교를 갖고 있어야지. 이제 그게 처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제 생각까지 그 예배드린 삶을 십몇 년 했으니까 한 16년, 17년 했으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설교 원고가 한 3,500개가 넘습니다. 어디든 가서 어디든 하자 그러면 이제 꺼내놓고 하면 돼요. 참 감사하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직 젊지만 자꾸 잊어버려서 예전에 해도 설교 잘 생각도 안 납니다.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은 내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은 메카의 성지순례를 가야지. 가서 그곳을 둘러보고 알라를 섬겨야지. 그런 계획을 가져요. 또 제 친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에게는 삶의 목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줍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3년짜리 개를 들기로 했다. 성지순례를 가자. 3년 동안 개를 들어서 성지순례를 가는. 그래서 권사님들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 그때까지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냅시다. 막 이렇게 계획을 줬다는 거예요. 목적을. 우리도 그런 걸 해야 되는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뭐 거창하고 어마어마 우리가 막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리라. 막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의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를 넘어서는 판국인데 60, 70이 됐다고 해가지고 죽는 날만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소박한 계획부터 조금씩 계획들이 있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 봉천동에서 수십 년 살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봉천동에 내가 안 다닌 골목 없이 골목골목마다 누비면서 꼭 전도를 한 골목마다 다 해야지 뭐 이런 계획이라든지 뭐 다리가 많이 아프시면 내가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얼마씩은 기도를 해야지 이런 계획이라든지 여하튼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회가 없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한테 꼭 다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직장 생활하고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특별한 모임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도들에게 한 가지 주지시키고 제안을 꼭 합니다. 뭐냐면 내가 섬기겠다. 내가 꼭 그걸 하겠다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거 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금요 기도에 지금부터 내가 책임지고 섬기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금요일날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에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다. 금요 기도에.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휴가 안 가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금요 기도 하겠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금요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도가 이제 해외로 가면서 금요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뭐 금요 기도에 헌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계획을 한번 삶의 계획을 잡아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살고 저녁에 잠자니까 그냥 그대로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앞으로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그건 뭐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들을 우리들 잘 삼아봤으면 잡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우리는 뭐 신방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교회 처음 오는 사람에게 내가 꼭 인사하고 또 연락하고 그런 일을 내가 해야지. 아침마다 나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골목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지. 등등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삶에 대한 계획을 잡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고 사역을 오래 했지만 여지껏 살아온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로 자꾸 공로 삼고 추억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로마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그런 내가 세웠던 계획들을 인정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천서도 흠모할 만한 놀랍고 아름다운 직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을 맡기기를 기뻐하시는지 삶의 계획들을 기도하며 다시 한번 정립하고 세우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 무슨 일을 행하든지 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갖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로 채우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